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만 8명 늘어 215명이 됐습니다. 이른바 거짓말 학원 강사발 감염도 늘고 있는데 5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에 이어 서울시도 감염 위험이 큰 코인 노래방 569곳의 영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등교 사흘째인 오늘 학생들이 교내에서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글들을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올렸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 잠시 후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검찰이 신천지 예수교회의 과천 본부 등 전국 시설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4,7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오늘 아침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사퇴 29일 만인데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개막한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홍콩 야당은 홍콩 반환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의 죽음이라고 반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 환자는 오늘만 8명이 늘어서 이제 모두 215명이 됐습니다. 특히 클럽에 다녀온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수강생과 노래방을 갔던 고3 학생을 거쳐 이 학생의 아버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차 감염이 의심되는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좀 다른 유형입니다. 처음에 유행한 우한형이나 신천지 등에서 퍼진 국내형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먼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어디까지 퍼져나갔는지 이상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부천 돌잔치 관련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1살 배기 여자아이와 30대 부모까지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참석자 6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이 사는 곳은 경기도 성남, 시흥과 고양 등 수도권입니다. 돌잔치 후 상당히 시간이 지나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방역당국은 390여 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했던 프리랜서 사진사가 감염 경로입니다. 사진사는 동선을 속였던 인천 학원 강사의 제자가 다녀간 노래방에서 감염됐습니다. 돌잔치 확진자들은 4차 감염인 셈입니다. 사진사는 9일과 16일 그리고 17일 다른 돌잔치에서도 촬영 업무를 맡았습니다. 마스크를 쓴 것으로 조사됐지만 구도를 잡기 위해 참석자를 접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돌잔치 와서도 애 엄청 만지고 마스크 제대로 안 썼고요. 코를 다 내놨고요. 입만 걸쳤으면 5분만 쉬었다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돌잔치 관련 감염이 퍼지자 부모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예약된 거는 대부분 취소하거나 연기되고요. 요새는 문의 자체도 많이 줄었어요.
방역당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사는 최대한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이렇게 학원 강사에서 시작된 감염이 퍼지고 있는 와중에 경기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도 목사를 포함한 4명이 코로나에 걸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서울에서 열린 한 성경연구회와 관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서울 양천구 한 교회 전도사가 확진됐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남양주의 교회에 다니던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접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교회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 교회 목사가 양천구 교회에서 열린 성경연구회에 두 차례 참석했던 겁니다. 이때 전도사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사는 어제 저녁 확진됐고 신도 두 명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5명 중 누가 어디서 먼저 감염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온 40여 명이 성경 연구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는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을 가지고 특정을 줘야 되잖아요. 이제 좀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양천구 교회를 닫고 관계자 104명을 검사했습니다. 확진자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 교회는 목사 포함 7명이 다니는 작은 교회로 확진자를 뺀 나머지 3명은 최근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러스가 퍼지는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노래방과 헌팅포차 같은 곳들 관리가 앞으로는 강화됩니다. 이제는 주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요. 노래방 역시 한번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 그 방은 30분 뒤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에 있는 동전 노래방 500여 곳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소식은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9곳입니다. 이태원발 확산이 시작된 유흥주점을 포함해 노래방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입니다. 줌바와 스피닝 등 여럿이 함께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운동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에선 출입자 이름을 적고 증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주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빼곤 착용해야 합니다. 노래방의 경우 영업하기 전 실내 소독을 하고 한번 손님이 사용한 방은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중단 조처를 내릴 예정입니다.
방역의 목적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대한 이행해 가면서도 실제 그것이 현장에서도 지켜지게끔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내일부터 코인노래방 569곳의 영업을 중단시킵니다. 다음 주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노래 시설이 있는 술집, 이른바 단란 주점은 방역 지침을 더 철저히 지켜야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젯밤 서울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요. 일부 업소들의 황당한 실태 직접 보시죠.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하 단란 주점엔 창문도 없습니다. 손님도 주인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선생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써야 돼요. 제가 나가시면요.
손님이 나가면 마스크를 쓰겠다는 겁니다. 일지만 안 썼을 뿐 소독을 했다고 우기다가 결국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의식업으로 영업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저 우리 한달 내내 장사를 못했다고.
손님들 체온을 안 재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온도 체크를 지금 다 하게 돼 있는데
체크기가 없어가지고 온도기가 없어가지고
손님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안 적어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기록부가 뭐가 필요가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역할 줘서 들어와. 그럼 내가 다 이뤄줄게. 하고 있어봐. 한두 테이블에 우리 달라주려면 일반 업소에 가면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와 경찰은 단란주점 2,500곳을 점검 중입니다. 지금까지 6곳이 방역수칙을 어겨서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검찰이 오늘 처음으로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과천본부와 가평에 있는 평화의 궁전을 포함해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오늘 오전 동시에 압수수색했는데요. 신천지 총회 본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거기는 아직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까?
네,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13시간째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전 7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압수수색은 과천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그리고 대전과 부산, 광주에 있는 신천지 주요 시설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오후 1시쯤 가평 평화의 궁전 압수수색이 마무리됐고요. 조금 전 7시 45분쯤에도 광주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이 끝났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어떻게 이뤄진 건지 그 혐의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숨기는 등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이 총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횡령과 배임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신도 명부와 회계 장부 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만희 총회장의 소환 조사도 머지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강제 수사가 시작된 만큼 검찰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본부 차원에서 방역 당국에게 신도임을 밝히지 말라고 지시하고 교육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현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샀다는 의혹도 캐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이 총회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또 있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부인 유모 씨가 사는 아파트인데 신천지에 몸담았던 사람들 사이에선 비자금 금고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부인 유모 씨가 사는 곳입니다.
간다고 총장 차림이라고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파란 박스 2만 원 거 그거 하나 들고 나갔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멘트셔야 되는데
검찰은 유 씨도 직접 만났습니다.
왔는데 만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갖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분들이 오셔갖고 만나서
검찰이 유 씨 집을 찾은 건 비자금 때문이란 게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방에 금고가 있고 통장에 쌓여 있는 걸 봤다는 증언들이 내부에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한 참고인은 이런 증언들을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전 교인도 유 씨 집을 꼭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신천지의 비자금 금고로 불리는 이곳에서의 압수수색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한 지 석 달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연대는 이미 증거를 없앨 시간을 다 줘버린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요.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이 우선이어서 시점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신천지를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 2월 27일입니다. 그로부터 85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검찰이 신천지에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신천지는 비밀스럽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미 자료들을 폐기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만들려고 신천지 그 하부 조직까지도 뭘 준비하고 그거로 비루어 봐서 불리한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처리했든지 뭐 철저하게 감추든지.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팔려면 주변 사람들 다 파야 돼. 가족들. 거기부터 이제 쭉 해야죠. 근데 워낙에 옛날부터 오래돼가지고 돈들을 다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검찰은 코로나19 때문에 압수수색 시점을 조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교인들이 숨어버릴 수 있고 방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 사흘째입니다. 몇몇 지역에선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 나와 불안한 등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이들 이야기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30명 이상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친구와 간격이 너무 좁다. 이동할 때도 다닥다닥 붙어 이동하고 마스크를 안 써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 한 고3 학생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8,000명 넘게 퍼날랐습니다. 잠깐 검색하면 비슷한 글들이 쏟아집니다. 수동 체온계로 직접 체온을 재라는 지침을 받았다거나 투명 칸막이가 없는 급식실이 많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힘들게 교문이 열리면서 반가운 마음에 접촉이 쉽게 이뤄집니다.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서 막 껴안고 막 이래서 그거 지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가 선생님들 일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막 찾고.
다음 주엔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학교에 가는데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행여 아이들이 감염되진 않을까 교사들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실제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보건교사 한 분을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분 소속 학교와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 보도 같이 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은 마스크 쓰기, 친구들과 거리 두기, 그리고 뭐 매일 자가진단하기 이런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지나요?
현재 마스크 착용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거리 두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도를 계속해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할 이야기도 많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가정 내 자가진단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등교하기 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등교하라고 하지만 동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깜빡 잊거나 바빠서 못하고 오는 경우 또는 뭐 데이터가 없거나 2G폰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자가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0%까지 다 하게끔 아이들 모두 다 하고 오게끔 하고 있는 거죠?
네, 100% 다 하고 오라고 저희가 아무리 많이 가정통신문이나 가정통신이나 문자나 학생들 수시로 교육을 해도 그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100% 되는 학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90% 80%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아이들이 급식실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거나 할 때 붙어 다니거나 하면 그럴 때는 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1m 간격으로 발바닥 모양 그림을 붙여놓고 또 교사들이 급식 시간에 이제 거리두기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도 이동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뭐 지도하면서 계속 거리두기 해야 된다, 뭐 붙어 있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지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올린 글을 보면 뭐 쉬는 시간에는 사실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공문을 받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인력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방역 지도나 학생들의 질서 지도, 발열 검사 이런 차원에서 인력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속 한 두 달 정도 인력 지원을 받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받아서 좀 아이들끼리 떨어져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급식 시간에 이제 교사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런 인력 지원을 받아서 방역에 지원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올 때는 괜찮았는데 학교에 와서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뭐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저희 학교 학생 한 명도 이제 발열은 없었지만 기침과 인후통이 있어서 바로 선별 진료소에 보냈었고요. 조금 아까 문자를 받았는데 한 검사한 지 한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또 이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보건교사로서 보건실에 방문하는 학생들도 돌보랴 그런 업무 처리도 하랴 조금 바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바쁜 상황이어서 그런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보건교사가 글을 올리셨던데요. 선생님들 사이에선 뭐 방역은 물 건너갔다. 전국 1, 2, 3등으로 확진자 발생만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다. 이런 글이 올라왔던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부분이 보건교사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학교 전체가 이 코로나19를 예방해야 된다는 학교 전체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자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이겨내기 쉬울 것 같고 특별히 그 가정 내에서 자가진단하는 것은 저희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학교가 안전하게 되려면 국민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살 남자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기로 한 민식이법 시행 후 첫 사망사고인데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오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골목길에서 나와 중앙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사람들이 차량이 향한 쪽을 바라보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 16분쯤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두 살 김모 군이 53살 A씨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어난 첫 사망사고입니다.
잘못한 쪽은 아니었고요. 애기가 왜 저기 저렇게 있지 하면서 쳐다본 거예요. 엄마가 바로 근처에 있었나 봐요. 보면서 애기가 막 웃고 있더라고.
사고는 인도가 끊어지는 이곳 상가로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서 났습니다. A씨가 몰던 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면서 운전석 쪽에 아이가 치인 건데요. 오늘 아침 급하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서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촬영 도중에도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오래 목격한 것만 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두 번이 났었고요. 자동차가 한 번이 났었고요. 올해만.
이 운전자는 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민식이법이 도입된 뒤 바빠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인데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라며 운전자 보험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마케팅이 지나치단 지적도 있습니다. 처벌 조항만 강조할 뿐 보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보험사들이 있어서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홈페이지입니다. 첫 화면에 운전자 보험을 띄우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83만 명이 새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전 석 달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의 마케팅이 과열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불안한 운전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이중삼중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운전자 보험은 두 개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만 두 배로 늘 뿐 보상금은 하나를 가입할 때와 같습니다. 보상금만 보장받길 원하는 소비자를 부추겨 만기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싼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거에 특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불구하고 새로 뭐 보험을 가입을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네요.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 소식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신모 씨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지원 기자, 고인을 폭행한 혐의 말고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네, 경찰이 입주민 심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복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총 4가지 혐의입니다. 지난달 21일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 씨와 처음 다툰 뒤 폭행이 이어졌고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최 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입니다. 경찰은 특히 심 씨가 최 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을 알고도 폭행과 협박을 이어갔다며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예,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죠. 혹시 오늘 법정에 나오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심 씨는 법원과 검찰의 지하통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다시 강북경찰서로 이동하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신의 입장 등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최희석 씨의 친형도 나와 심 씨를 지켜봤는데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에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고인을 추모했던 시민들도 법원에 나와서 심사를 지켜봤다고요?
네, 심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원 앞에 고 최희석 경비원 추모 모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심 씨의 구속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시민 3천여 명으로부터 엄정하게 수사하고 구속해달라는 탄원서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지웅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까지 번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4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단순히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이 모두 있다고 봤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법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금융위와 부산시에 근무하며 금융업 관계자들에게서 4,700여만 원대의 돈과 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이 금융회사에서 인턴 기회를 얻은 것과 금융업자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이 직접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새롭게 잘 규명을 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전 부시장은 판결 직후 석방됐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가 감찰했던 사안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당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적이 없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업자에게서 골프채와 항공권 비용을 받았다는 점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첩보가 접수된 사안입니다. 특감반은 당시 감찰을 마무리하고 금융위에 관련 통보만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감찰 무마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당시 첩보 내용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결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앞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때다.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입장은 분명합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엔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발언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문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21대 국회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한 겁니다. 판단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못할 거라고 문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 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문 대통령도 이미 1년 전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이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한 분은 또 이제 수감 중에 있고
사면보단 사과와 반성이 먼저란 의견도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씨앗이 될 거라며 5.18의 책임을 부인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해 개별적인 의견을 분출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윤 당선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함구령을 내린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실 확인 관계가 종결되면 그때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더 나아가 개별적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는 이해찬 당대표의 함구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문제를 놓고 당내 분란이 생기는 걸 막겠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당에서 처음 사퇴론을 꺼낸 김영춘 의원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제 사퇴를 거론한 건 윤 당선인 본인의 문제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게 주된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의 해명이 포함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재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정의당은 이틀째 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진상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헌 이불에 덮인 채 검은 고무줄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헌 이불 아래 드러난 한쪽 발에는 양말 대신 작업용 면장갑이 신겨져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3월 1일로 예정됐던 제막식이 코로나로 연거푸 미뤄지면서 이렇게 방치돼 왔는데요. 소녀상을 세운 기념사업회와 태백시는 소녀상이 흉물로 방치됐다는 잇따른 지적에 오늘 헌 이불을 정리하고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임기나 권한을 놓고 갈등이 있었지만 김 전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래한국당까지 합치면 103석인 보수 야당을 내년 4월까지 이끌게 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오전 통합당 당선인 총회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다시 의결했고
김종인 박사를 우리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으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모시기로 압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오후에 서울 종로에 있는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요.
총선 당일 황교안 당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통합당은 한 달 넘게 지도부 공백을 겪었습니다. 우리 당이 진통 끝에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됐지만 지난달 28일 당 상임 정국위가 무산되면서 한 달 가까이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당선인들로부터 새 동력을 얻고 임기 문제도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로 정리됐습니다. 미래한국당도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래통합당과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5월 20일 안으로 합당을 결의한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그 전까지 합당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8월 말 전당대회를 열지 않도록 당원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다고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이번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검사들에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이런 행보에 통합당에선 이참에 민 의원을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페이스북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검사들의 격려 문자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에 태블릿 PC와 함께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반발하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다른 글에선 검찰에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며 제보자들은 조심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퍼뜨리느라 열을 올리는 민경욱 의원을 아예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면 민 의원에 대한 출당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커가 선거 데이터에 중국 공산당을 암시하는 문구를 심어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하 의원은 최소 수만 명이 공모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오늘 아침 경찰에 나와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퇴 29일 만인데요.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조사실로 갔는데 경찰은 추가로 불거진 여러 의혹들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이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업무 시간에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시인한 오거돈 전 시장. 사퇴 29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아침 8시쯤 이곳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화물용 승강기를 타고 10층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때 공개 소환을 검토했지만 오 전 시장이 거부해 출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를 맡는 경찰 전담팀은 크게 두 곳입니다. 먼저 성폭력 수사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성추행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오 전 시장이 총선 이후에 사퇴한 배경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부패 수사팀은 다른 성추행이 있었는지 이를 없던 일로 하려고 채용을 청탁한 게 사실인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직접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최근 비서실 직원 등 측근들을 조사한 데 이어 오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해왔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많은 만큼 밤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약 70명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10명 중 7명꼴로 미성년자였는데 특히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이 청소년들이 게임할 때 주로 쓰는 온라인 메신저까지 파고든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의 한 비밀 대화방입니다. 대화방 참여자는 수백 명.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오는가 하면 희귀 영상을 판다는 글도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자 N번방에 유포된 영상을 2만 원에 팔겠다고 답합니다. 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디스코드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 메신저 등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74명입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52명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합니다. 디스코드는 다른 메신저와 달리 미성년자 사용자가 많은 메신저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음성 채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온라인 게임을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검거 인원 중 10대 청소년이 유독 많은 이유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도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디스코드 등을 통해 유통된 성착취물 5만 6천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 900여만 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온 손정우를 미국으로 강제 송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취지를 존중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정우는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도 죄를 묻겠다며 보내달라고 하면서 우리 법원이 보낼지 말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 법이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될 거란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직접 국회를 찾아 21대 국회에서는 꼭 처리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구 씨는 구하라 법이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살아가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씨는 법이 개정돼도 자신과 동생에겐 적용되지 않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꼭 바꾸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릴 적 자신들을 떠나 평생 고통을 준 엄마가 동생 장례식장에 나타난 뒤 재산을 요구하는 데 충격받았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 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을 냈는데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법사위 소위 회의를 끝으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을 함께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 다시 올려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껏 공개된 자리에선 좀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언론에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일부러 카메라 앞에선 마스크를 안 쓴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공장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주변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썼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포드 측이나 공장이 위치한 미시간 주정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는지 묻자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옵니다.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룰을 따르지 않겠다고 심술 부리는 어린애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쓴 모습을 언론에 보여주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공장 안에서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봉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put out the fires. We're not going to close the country. We're going to put out the fires. There could be, whether it's an ember or a flame, we're going to put it out.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봉쇄 조치에 나섰던 것과 달리 스웨덴 정부는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 정책으로 집단 면역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다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항체를 갖게 될 거란 발상이었는데 사실상 실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공원과 음식점마다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던 지난달에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성원 대부분이 감염됐다 회복되면서 항체를 갖게 되면 집단 방어력이 생길 거란 게 스웨덴 정부의 구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동을 막지 않았고 일반 상점의 영업도 모두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스톡홀름에서 항체를 보유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7.3%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선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긴 사람은 턱없이 적고 사망률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확연히 높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번 달 초까지 스톡홀름 주민 3분의 1이 항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선 지금까지 모두 3만 2천여 명이 감염됐고 3,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집단 면역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이제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는 10월 올림픽 취소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내년에 대회를 열 수 없다면 올림픽을 취소하겠다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이 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6개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오는 1만 1,000명의 선수, 2만 명의 취재진, 6만 명의 자원봉사자에 수십만 관중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사이 감염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림픽을 열려면 선수들을 격리하고 관중을 제한하며 언론 취재구역도 통제해야 한다고 내다봤는데 모두 풀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코츠 위원장은 몇 안 되는 선진국 외에는 이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며 널리 이용 가능한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온 세상이 나누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츠 위원장이 이끄는 IOC 조정위원회는 일본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총괄하는 만큼 올림픽 취소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IOC는 오는 10월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쿄조직위는 오늘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대해 IOC와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1940년 동아계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 올림픽 개최권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게 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약 100명을 태운 파키스탄 항공 여객기가 2시간 전쯤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 인근 주거지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를 출발해 카라치로 가던 중이었고 비행기에는 승객 99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상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해온 일국양제가 막을 내렸다는 반발이 홍콩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베이징 연결하죠. 박성은 특파원, 오늘 전인대에서 이런 내용이 전격 발표가 된 거죠?
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55분 동안 국정보고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대목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要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港人治港、澳人治澳、高度自治的方针，建立健全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落实特区政府的限制责任。
예,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홍콩을 반환할 때 약속했던 일국양제 체제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 정부는 이 홍콩 사회의 불안과 외국 세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일국양제를 더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홍콩을 안정시켜야 일국양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네, 홍콩에선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콩 야당인 민주당이 일국양제가 끝났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히 가두 시위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무장경찰이 홍콩 시내 곳곳에 배치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홍콩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문 사태 발발일인 다음 달 4일 빅토리아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닷새 뒤인 9일에는 이 홍콩 송환법 사태 1년째가 되는 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홍콩 시위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항셍지수도 급락했습니다.
네, 미국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국이 새 국가보안법을 시행할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 역시 입법 제정에 관여한 중국 관리와 단체들을 제재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CNN은 홍콩 자치와 자유에 대한 최대 타격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즈는 중국의 어떤 조치보다 가혹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참상이 알려진 건 광주에서 활동했던 외국인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국제사회에 최초로 학살 현장을 알린 미국 평화봉사단원 폴 코트라이트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방한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나봤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국인 청년 폴 코트라이트는 1979년 전남 나주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듬해 5월에 방문한 광주에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hen they started to beat him. And the last I saw was him lying on the ground. We had work to do. We had something meaningful to do.
그는 쓰러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계엄군이 봉쇄한 광주에 남았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영화 택시 운전사로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 등 외신 기자들을 안내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광주를 탈출한 뒤 미국 대사관을 찾아 진실을 알렸습니다.
The information that was being broadcast by the military government was incorrect. Korea was our home and Gwangju was our home. We felt we could not turn our back.
수십 년 만에 찾은 한국에서 그는 5.18이 가짜라는 주장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거나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이야말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No, that's total rubbish. That is total rubbish. That I saw the students, you know, the way he was treated. Total lack of disrespect by the military towards the residents of that town and that area. That was so clear.
보고 듣고 겪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회고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40년간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 타임즈 기자 로빈 모이어의 사진도 실었습니다. 사과할 것이 없다는 전두환 씨에 대해 그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I have no respect for him. Democratic evolution in Korea started from Oilta. We need to have as many people with her.
JTBC 최규진입니다.
A three-run homer.
All socially distanced from everyone.
감염병 때문에 모든 경기장의 문을 닫은 미국에선 매일 우리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죠. 한동안 우리 야구의 배트플립에 빠졌던 미국 팬들은 이번엔 아리랑볼의 주인공 유희관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몸을 던지는 적극적인 수비에 놀라고
That's a really nice play at first base by Juwon Che.
방망이를 잡은 방법에 다시 놀란 미국 ESPN.
Well, did you ever choke up?
그러나 가장 놀란 건 투수 유희관이 던진 공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I could hit 49, Boog. 49 I can do.
시속 130km의 공은 너무 느린 공 뒤에선 광속구처럼 느껴집니다.
And then pumps in a strike at 80. Wow.
속도 대신 제구로 승부하는 유희관의 공은 한눈에도 아주 느려 아리랑볼로 불리곤 합니다. 빠른 공이 강하다는 통념을 깨는 유희관의 느린 공은 우리 야구팬들에게도 늘 신기한데 시속 160km의 빠른 공이 오가는 미국에선 그야말로 진귀한 장면입니다. 때문에 ESPN 홈페이지는 아예 느린 공을 던진 한국 투수란 제목으로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어 유쾌한 유희관의 색다른 모습도 소개합니다.
희관, you dance? Sure you do.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가 멈춘 미국에서 우리 야구가 높은 인기를 얻자 ESPN은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등 해외 130개국으로 KBO 리그 중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유의 배트플립과 박성민의 개그 야구에 이어 유희관의 느린 공까지 우리만의 개성 있는 야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도 활짝 열렸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21대 국회 달라질까라는 주제로 오늘 밤 12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People are strange when you're a stranger. Faces look ugly when you're alone. Women seem wicked when you're unwanted. Streets are uneven when you're down. When you're strange, faces come out of the